자유한국당이 조금 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등을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낙점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총리 후보자 검증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고 청와대는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북미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며 미국이 오늘은 인공위성급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한반도 상공에 공개적으로 투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개발에서 남한을 빼려는 북한이 대형 기념 주화를 발행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극적인 금강산 알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 취업자가 많아진 반면 40대는 여전히 줄고 있어서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박항서 매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하자 하노이에선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한국인 관리자가 성추행해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봤습니다.
우리는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선안은 한국당만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에 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결국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또다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선안 통과는 이를테면 예고편입니다. 이제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다른 의원들도 합류를 한 모양이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인 7시 10분부터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농성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가운데에 앉아있고요. 그 양 옆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황 대표의 앞에는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문구가 크게 적힌 현수막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 무기한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농성은 황교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무기한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끝이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나선 만큼 다른 의원들도 일정을 조율해서 동참할 예정입니다.
예. 자, 어젯밤에 한국당을 뺀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양쪽 모두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탈취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라든가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찬동한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서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뒷거래를 한 겁니다.
예,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시작일입니다. 그런데 안 열렸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임시국회 소집 공고문엔 오늘 오후 2시로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모두 여야 충돌이 더 거세지는 걸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4+1 협의체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이 완성된 건 아니어서 최종 합의 뒤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과 내일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협의가 그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립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제 처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여당은 쪼개기 임시국회, 그리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농성장 앞에서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세금과 관련된 법들을 바꿔줘야 하는데 서둘러 처리하느라고 이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은 철야농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석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 이 말에 자리로 급히 돌아갑니다.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상정 28분 만에 기습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장님 나오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천벌 받아, 이야!
지금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천벌 받아, 천벌!
이 과정에서 몸에 문제가 생긴 문 의장은 주승용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주 부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문제였습니다. 세법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은데 주로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습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꼼수를 썼다며 급하게 자신들의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전산 입력 중입니다.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등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부의장 절차를 지켜줘야 돼. 이런 시간을 줘야 돼.
하세요.
왜 무슨 아니 이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란 속에 끝난 본회의. 한국당은 곧장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의 철야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한국당은 원내대표를 바꾸자마자 첫 전투에서 패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선거법도 공수처법안 처리에서도 똑같이 불리한 상황이죠. 이른바 4 플러스 1 연대 맥없이 밀렸으니까 지금으로선 사면 초가,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4 플러스 1 연대에 완전히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이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 처리를 협상 카드로 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 예상과 달리 4 플러스 1 협의체 합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는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새 원내 지도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탈취했다며 민주당 성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새 원내대표라 해서 뭐 다른 특별한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밀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법안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안.
네.
이것도 4 플러스 1로 그냥 밀고 가면 어제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법 또 공수처법 등에 대한 기선 제압이다 이런 해석이 강한데요.
예.
내년으로 넘어가면 바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에 끌려갈 수 없다. 그리고 한국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표의 우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선거법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4 플러스 1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또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 내일 이제 협상을 한다면서요.
네.
그건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대 1로 4 플러스 1로 그냥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무슨 뭐 다른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4+1 연대가 단단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국당이 원내에서 사실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 제출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동안요.
예.
그런데 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관례라며 제안 설명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꽤 이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 농성뿐 아니라 주말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로 지지층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등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마냥 광화문만 나갈 수는 없는 걸 테니까요. 근데 협상을 만약 한다면 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예.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정당에는 불리한데
예.
한국당에서는 이 연동 비율을 법안에 있는 50%에서 20%까지 낮추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대폭 줄이는 건데요.
아주 크게 줄이는 예. 방안이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의당 등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되면 또 4+1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만일에 같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예.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도 현재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4+1 협의체 자체가 깨져서
예.
공수처법 등 처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공수처법이 예. 또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예산안을 두고 한국당과는 또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방안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격하게 부딪힌 어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수많은 문자와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냈다는 홍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뒤로는 챙길 건 챙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총선을 앞둔 홍보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젯밤 9시 6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로부터 1분이 지난 9시 7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며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밀실 야합, 세금 도둑, 논란에도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종시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정부안보다 5억 1,2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비해 지역 관련 예산을 10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 위의장은 비공개 예산심사회의 소소위를 없애겠다 공언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이번에도 운영했습니다.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소소위마저 파행되자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에서 예산심사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4+1 협의체에서 활동한 전해철 의원은 정부안보다 5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청와대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낙점했습니다. 이미 오늘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 전 국회의장 측도 JTBC 취재진에게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동의서를 이미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오전부터 평판조회 등 기초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10월 총리 후보로 언론 등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총리로 가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 전 의장을 꼭 설득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산업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정 전 의장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청와대가 물색 중인 경제총리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다음 주쯤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명과 청문회 일정이 이낙연 총리의 시간표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총리가 출마할 지역구 역시 정 전 의장의 종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오후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열고 그 경과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행이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1년 동안은 단속도 안 하고 필요하면 노동시간을 늘릴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합니다. 헌법소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주 52시간제가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늘릴 길도 넓혀놨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동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거나 작업량이 크게 늘어날 때 등도 이런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문이 들쭉날쭉 들어오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경영상 이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북한이 연말 이전에 북미 대화가 안 풀리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일 정찰기를 띄우더니 오늘은 결국 첩보 위성급으로 알려진 글로벌 호크까지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김선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오늘 한반도 5만 2천 피트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첩보 위성에 버금가는 글로벌 호크는 20km까지 떠올라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데 지상에 있는 30cm짜리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정찰 자산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가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만 일부러 위치 식별 장치를 켠 채로 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향해 무력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걸로 해석되는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지난 8일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반도에 정찰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모두 비행 정보를 공개하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이 개회를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관련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JTBC 김섬입니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북한 인사와의 판문점 접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와 북측 인사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협상이 결렬된 뒤에 두 달 만에 실무회담이 재개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금강산 기념주화를 대형 크기로 제작해서 발행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란듯 대형 주화를 만들어서 금강산을 남한을 빼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행한 기념주화입니다. 금강산의 전설이란 문구 아래 8명의 선녀와 남성, 사슴을 양각으로 새겨놓았습니다. 금강산 팔선녀 전설을 형상화한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크기입니다. 북한의 다른 주화보다 서너 배나 큰 직경 10cm 크기의 순은으로 제작했습니다. 지난달쯤 발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이 때문에 남한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순은 대형 주화를 통해 알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재적 투자자 의사든지 주요 손님, 즉 이런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북한에선 이렇게 기념주화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일이 흔합니다.
북한의 기념주화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고 싶은 그런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념주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주화인데 찢어진 일장기와 함께 기어이 결산하겠다고 새겨놨습니다. 남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1년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과거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방위비를 5배 올려줄 바에야 차라리 무기를 사주겠다. 이건 지난번에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이 대안으로 꺼내들었다가 미국이 손사래를 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수도 있다는 발언이 미국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바랬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태도가 바뀐 것이긴 합니다.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케빈 파헤이 미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가 컨퍼런스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선택사항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all part of the burden.
So that could be an option.
I think so.
방위비 협상과 무기 구매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헤이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He's a man of negotiation. I do believe that he will listen to opportunities.
다만 실제 논의 여부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개념상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협상팀에 제공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파헤이 차관보의 발언은 협상 진행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사견이라는 취지지만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미 간 다섯 번째 방위비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군기지 네 군데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비용 문제로 이견을 나타냈던 정화 작업은 우선 우리 측 부담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서울 용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약 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군이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관광객 수는 무려 4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목표는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2위를 차지하던 한국 관광객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스가 관방장관이 못 먹는 술까지 마셔가면서 관광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스가가 못 먹는 술을 마신다고 관광객 수가 늘 것 같진 않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체질에 맞지 않아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지진 같은 때 24시간 대기하며 정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 아베 총리의 신임을 한 것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가 장관이 최근 양조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전통주인 니혼슈를 홍보하기 위해 평소 완전히 멀리하던 술잔을 든 겁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 언론들도 매우 드문 일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스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관광 전략 실행 추진 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목표를 총지휘하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 지난해 관광객 3,100만 명을 불러들이면서 스가 장관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 여름 화를 자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지면서 전체 관광객 수가 떨어진 겁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 2위였던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10월 65.5%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대만이나 유럽 국가들에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대로라면 4천만 명 유치 계획은 불가능하지만 아베 정부는 아직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한국의 노제 팬 운동 영향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받게 된 혐의만 6개로 늘었는데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혐의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따져봤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제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반국가 단체 구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이로써 모두 6가지로 늘었습니다. 내란선동, 폭력시위 주도, 집회에서 헌금을 거둔 혐의 등입니다. 먼저 내란선동죄.
4일 무심으로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의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경원의 총선은 어떻게 해요? 총선은 죽을 용기 되어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그 손들어봐요. 그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선동죄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도 입증돼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서 사전 신고 없이 돈을 걷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폭력 시위 주도는 지시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딱 놓고 버스 위로 올라가야 돼. 버스를 하여튼 뛰어넘어야 되니까.
경찰은 전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했는데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한기총 측은 폭력 시위는 정광훈 목사의 책임이 아니며 헌금을 거둔 집회는 종교 행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네 번 불응한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에 북한에 군을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것은 대표적인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이지만 끈질기게 돌리고 돌리는 중이죠. 이 주장이 오늘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탈북자 이주성 씨가 지난 2017년 발간한 보랏빛 호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을 남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북한의 지시에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작전을 계획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들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일부 매체와 이런 내용의 인터뷰까지 했고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지난 3월 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대통령이 전라도 무기고의 위치를 북한에 알려줬다고도 말했는데 이 역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난 그저 내가 듣고 보고 체험한 일을 썼는데 김승희가 말한 걸 내가 그대로 썼는데.
하지만 무죄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탈북 군인을 증인으로 세우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일에 열립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검찰이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8차 사건은 윤모 씨가 옥살이까지 마치고 나와서 재심을 청구한 바로 그 사건이죠. 경찰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이 춘재를 조사하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가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다며 검찰이 나서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하고 오늘 오후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도 꾸렸습니다. 조사팀은 윤 씨가 실제 사건의 범인인지와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지 등 사건 일체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제 이춘재가 이감된 사실을 모르고 부산교도소에 갔다 헛걸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갈등해온 검경이 화성 사건을 두고도 갈등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8차 사건 수사는 윤 씨의 재심 청구를 위한 것이라 경찰 수사와 범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갑작스레 이감이 이뤄질 줄 몰랐다면서도 검찰과 잘 조율해 이춘재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양동이를 붙잡고 두드리는 사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이, 또 목 놓아 응원한 청년에게 물을 건넨 운전자, 경적과 북소리, 그리고 고함이 어우러진 베트남 하노이의 밤 풍경입니다. 빨갛게 물들었던 2002 월드컵 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모두 축구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지휘한 지 2년, 축구는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걸 하나씩 이루어주면서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년을 기다려서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먼저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부터가 요란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결승전. 베트남 팬들은 전반 39분 포효했습니다. 첫 골은 그림 같은 헤딩골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반 14분 추가 골이 터지자 관중석의 팬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승리가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쐐기골까지 넣었고 인도네시아는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졌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은 이 지역 11개 나라의 작은 종합대회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겐 가장 우승하고픈 대회로 꼽힙니다. 1959년 첫 대회에서 우승한 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서 5번 결승에 오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모두 패했기에 이번 우승은 더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빌기엘이 무엇인가요?
베트남 정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축구.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수들은 박 감독을 행가래치고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고 그라운드를 돌았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 감독이 여전히 마법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행운, 한 번의 기적이 아닌 2년이 넘도록 그 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첫 4강, 아시안컵 첫 8강, 이번엔 동남아시안게임 우승까지 선물하며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정작 종료 휘슬이 울릴 때는 벤치에 없었습니다. 앞서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퇴장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싸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에게 열광하는 건 성적이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후반 32분까지 3-0으로 앞선 베트남. 우승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간 박항서 감독은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베트남 선수가 쓰러졌는데도 파울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레드카드까지 받았습니다. 퇴장 명령을 받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지 다시 돌아와 말싸움을 이어간 박 감독. 관중석에선 야유 대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으로 치닫던 승부는 박 감독의 항의 그리고 퇴장과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레드카드 받는 것보다는 우승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펼치는 게 과했나 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 감독은 사과했지만 베트남 언론은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닭처럼 싸웠다고 칭찬했습니다. 2년 동안 베트남 축구가 써내려온 마법 뒤엔 경기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발휘된 박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이 한몫합니다. 선수보다 더 격분하다가도 골을 넣으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경기 내내 선수들과 온몸으로 함께 뜁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고 축하한다며 뽀뽀를 쏟아내고 몸을 다친 선수에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선 박항서 감독을 영웅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아빠 같다는 말이 더 많이 따라 붙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추워도 공기가 맑은 게 낫냐, 공기는 탁해도 덜 추운 게 낫냐.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 겨울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 내일은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서울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멀리 있는 건물은 형태만 간신히 보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탓에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빨간 점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최고 152마이크로그램, 경기 166마이크로그램, 전남 19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네 곳에서 아홉 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밤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한풀 꺾이는데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서풍이 찬 공기를 우리나라에 불어넣으면서 내일 아침 중부권을 중심으로 영하권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박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이거는 어떤 지도입니까?
네, 어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 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온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겼는데요. 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쪽 지역 말고도 전국에 걸쳐서 대기 정체가 심각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온 먼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정확히 보자면 미세먼지의 이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만은 네. 이 지역별로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관문,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입니다. 어제 새벽 1시 세제곱미터당 13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이후에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는 점차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농도는 시차를 두고 높아지다가 서울과 인천은 오후 3시, 경기도는 오후 6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와 거리가 조금 떨어진 충청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저녁 8, 9시쯤에 최고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훨씬 먼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서울보다도 공기가 탁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주요 지점의 바람 속도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초속 1m를 간신히 넘었고 충청과 강원, 영남 곳곳은 0.8m 안팎이었습니다. 이걸 시속으로 바꿔보면 서울은 시속 4.3km, 충청과 안동은 1.4km 수준입니다. 바로 대기 정체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짙은 먼지가 넘어왔지만 바람 덕분에 어제처럼 오래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세제곱미터당 133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먼지가 백령도를 덮쳤습니다. 수도권의 최고 농도는 오전에 인천 106, 서울 118, 경기 107마이크로그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어제보다 세제곱미터당 3마이크로그램이나 높은 수치였지만 강한 바람 덕에 보시는 것처럼 농도는 어제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배출량을 줄일 게 아니라 대기 정체도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있어서 대기 정체는 결코 빠지지 않는 이 필요 조건입니다. 대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대기 정체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봄 역대급 농도가 기록됐을 때 환경부 장관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배출량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대기 정체를 해소하거나 그러기 위한 로드맵 같은 건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네, 근데 이제 농도가 높을 때마다 대기가 정체됐다라는 분석은 사실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이런 대기 정체를 해소를 해서 효과를 본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이 슈투트가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길을 여는 이 숲을 조성을 해온 건데요. 이 바람길 숲에 대해선 오늘 저녁 이 소셜 라이브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미세먼지는 해외에서 오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엔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조승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공단입니다. 금속과 석유화학 등 60여 개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대형 드론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상공을 날면서 각종 대기질 수치를 실시간 파악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용 드론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드론 아래를 보시면 측정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비닐봉투도 달려 있습니다. 이 드론은 지상에서부터 최대 150m까지 날아올라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잡아내게 됩니다.
드론이 가져온 대기 시류를 공기질 분석 차량으로 가져갑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아크롤레인 수치가 유독 높습니다.
굴뚝에서 이제 직접 배출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단속은 배출 현장을 급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방금 쓰신 거 뭐예요, 이거? 이거 쓰신 거죠?
하지만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쓰면 단속 대상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 지역별 오염물질 지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환경청에 드론 단속 장비를 드릴 계획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어제 오늘 미세먼지로 괴로워했던 건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매체들이 평양 시내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낮에도 차들이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온통 흐릿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온 도시가 뿌연 회색빛에 휩싸였습니다. 건물과 다리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평양시뿐 아니라 서해쪽 여러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안개가 오늘 밤에 이어서 내일 오전까지 지속되겠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두터운 안개층 탓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는 게 북한 기상당국의 분석입니다.
오늘 나타난 지속적인 안개 현상은 2017년 1월 2일 이후 또다시 나타난 드문 기상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미세먼지의 습격에 라디오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은 외출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꼭 쓰고 소금물로 함수, 즉 양치질을 자주 하란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고용지표에 넉 달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 명이 늘면서 넉 달 연속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웃돌았습니다. 고용률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 고용 한파를 생각하면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60대 이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집중되면서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 하는 것인데 먼저 정재우 기자가 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닦고 또 닦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번. 72살 정현옥 씨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돈은 한 달 27만 원. 그나마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잘 먹고는 못 살아도 굶지 않고만 먹고 사니까 하니까 그것도 참 크더라고요.
젊은 시절 건설 기술을 배웠지만 기술을 살려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해야지 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그걸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것도 고맙고 감사하죠.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40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64만 명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2천억 원. 올해보다도 10만 개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급하게 규모를 키우다 보니 지금도 일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공원 청소나 급식 도우미를 잠깐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복지 사업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 역시 언제까지 일자리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고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와서 이거 하려고.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떨어지면 돈을 고문해야지 뭐.
빠른 고령화로 취업시장에 머무르는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20대를 넘어섰습니다. 단기 일자리에 재정을 무한정 투입하긴 어려운 만큼 노인 일자리 절벽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렇게 지표는 좋은데 여전히 체감과는 좀 거리가 있죠. 특히 이른바 낀 세대라고 하는 40대들은 지표상으로 봐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봤더니 인구 쇼크에다가 구조 조정 쇼크까지 한 번에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40대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정부는 인구가 준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1960년대생들이 차례로 50대에 진입하면서입니다. 하지만 인구 탓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4년간 줄어든 40대 인구보다 취업자 수는 3만 6천 명 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즉 고용률도 지난달 마이너스 1.1%포인트,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40대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0대가 주력인 제조업, 도소매업이 산업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기퇴직 압박을 집중적으로 받는 세대가 40대입니다. 외환위기를 전후에 취업한 탓에 일자리 역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산업으로 비교적 발빠르게 옮겨가는 30대와 달리 40대는 전직도 쉽지 않습니다. 40대의 추락을 막기 위해선 노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0대 취업을 도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뭐 관련 IT 관련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그걸 직업 훈련을 시켜서 전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좀.
JTBC 송재입니다.
인천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에 다니던 외국인 학생 160여 명이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학 연수생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취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곳은 인천대학교 한국어 학당입니다. 입구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입학 요강 책자가 쌓여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개의 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곳에 다니는 학생 중 80%가 바로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등록된 어학연수생 2천여 명 중 베트남인 161명과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린이 학교 150명 정도 도망했어요. 인천대만 아니냐 아마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인천대는 15일 이상 장기 결석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뭐 수업이 어렵고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어딘가 숨어가지고 있어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잠적했다는 얘긴데 애초부터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라도 취업할 목적으로 온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어학연수생의 숫자는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6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해 6만 명이 넘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어학연수생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법 체류 가능성 애들 앞에 있어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집행권도 없고 사법권도 없고.
법무부와 교육부 등은 평가단을 꾸려 인천대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조직 내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 이 내부 고발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오늘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실형 선고를 밀어준 것입니다.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됐는데 선고를 밀어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대법원의 전산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6년부터 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 장비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씨는 2018년 6월경 이들의 비리를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 달 후 이 씨는 언론사에 다시 제보합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이 씨는 물론 법원 직원들을 포함해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법원 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이 씨 역시 공범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임원으로 실물을 총괄했고 뇌물을 주고 이루어진 부정 입찰에 19차례나 참여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따낸 사업으로 회사가 받은 계약금만 115억 원. 하지만 오늘 2심 법원은 이 씨의 형을 유예시켜주고 풀어줬습니다. 공범이지만 공익 제보자였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선처해준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중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업체 직원인 이 씨가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제보 행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 씨 덕분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투명한 사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일부 범죄에 가담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 고발자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룸에서는 일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들이 판사들의 실수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동 학대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위탁모나 11개월 된 아기를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교사도 재판부의 실수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뇌 수술을 마친 15개월 여아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위탁모 38살 김모 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문서원 양입니다.
이게 좀 수술하고 이제 한 1, 2주 정도 됐을 텐데 성훈이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눈이 부어서 눈을 못 감았어요. 손이 다 부어있는 거예요, 손이. 이게 거의 잘못되기 며칠 전이에요. 세상 떠나기.
김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그걸 봤더니 그 일제에 자기가 작성한 거는 서원이가 발목이 아팠고 애가 걸을 때마다 운다. 길 때마다 운다. 다리가 아프니까. 이걸 적어줬는데 부모님이 안 왔다. 다 버린 거예요.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도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누락한 겁니다. 김 씨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저지르고도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아예 퇴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만.
이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A군이 숨진 건 지난해 7월. 60살 교사 김모 씨가 잠투정하는 A군을 재운다며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이불로 온몸을 감아 질식사시킨 겁니다. A군은 숨진 지 3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다른 아동 6명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취업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겁니다. 김 씨의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될 수 있지만 출소 후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동 관련 일을 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이처럼 판사가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아예 취업 제한을 판단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6개월 동안에 70건이 넘었습니다. 법으로 죄를 판단하면서도 정작 개정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실태를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46살 이모 씨가 의붓 딸의 방에 들어와 불을 켭니다. 책상 위를 살피던 이 씨가 의료용 주사기를 쥐고 식빵 봉지를 풉니다. 화장품에도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이 씨가 의붓 딸의 음식과 화장품에 넣은 건 다름 아닌 변기 세정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취업 제한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취업 제한을 피한 아동학대범은 얼마나 될까?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건 지난 6월 12일. 이후 판결들은 모두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1심 판결만 74건. 2심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건 41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들이 판사 실수로 아무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바뀐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전국 형사 수석부장 판사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선고할 때도 취업 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심에서 5심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따로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해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받지 않고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24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범과 직결될 취업 제한이 판단돼야 하는 아청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취재진에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2차 조사 이후에 20여일 만에 세 번째 조사입니다.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아들 조모 씨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 소환 조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두 달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에 아이가 깔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9살 홍서홍 군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인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서홍이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우리 서홍이 열심히 애쓰고 있지. 엄마 아빠한테 울려고.
두 달 전 등교길에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틀에 끼임 사고를 당한 9살 서홍입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온몸이 뻣뻣해지는 현상으로 누군가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만 월 500만 원에 이르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탓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소홍이 아픈 것도 하루하루 벅차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임시로 교사들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원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김해 지역 학교에선 도움의 손길과 응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성우아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 안녕.
모교에선 내일 모금 행사도 열립니다.
테이블마다 하나씩 놔주세요.
네. 네. 강당에선 보시는 것처럼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눔 행사를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경찰은 방화 셔터 결함 여부를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언론학자들이 해마다 뽑는 미디어 어워드에서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에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뉴미디어 콘텐츠 워크맨도 우수상을 받아서 5관왕에 올랐습니다. 한 매체가 5개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입니다. 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도 스카이캐슬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드라마 눈이 부시게 제작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올해 13회를 맞은 미디어 어워드에서 JTBC는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3개 부문 모두에서 4년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신뢰성과 유용성 부문은 6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올해는 드라마와 뉴미디어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5개 부문 역대 최다 수상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극적인 재미는 물론이고 입시 위주의 사회에 경종을 울린 부조리극이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여러 직업을 체험하는 뉴미디어 콘텐츠 워크맨은 재미와 정보성을 동시에 잡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여론이 양분화되고 이념과 윤리가 격돌하는 시대. 주최 측인 미디어 미래 연구소는 미디어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봤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는 JTBC와 중앙일보가 뽑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언론학회 회원 451명의 응답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도 JTBC 스카이캐슬의 유현미 작가가 방송영상산업발전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맡고 있는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은 탐사 저널리즘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김석윤 콘텐츠 허브 부문장은 새로운 드라마 문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로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100년 전 광화문 돌다리 앞에서 빨래하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또 그 당시 함경북도의 여성들은 아이를 안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총독부가 남긴 3만 8천여 장의 사진들을 모두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과 유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0년 전인 1899년, 보신각 앞은 한복 입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927년의 숭례문은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평안북도 영변에 보현사도 담겼습니다. 평안남도 진파리 고분, 천장에 식물 무늬를 그렸던 고구려인들은 무슨 꿈을 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으로, 역사적 상처로, 또 화재로 우리는 많은 문화재를 잃었습니다. 양양 낙산사 원통보정과 보살상, 동종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2005년 낙산사 화재 때 불타버렸습니다. 유리에 약품을 칠해 필름처럼 사용했던 유리 건판. 조선 총독부는 이 사진 기술로 식민지 곳곳의 유물과 자연 환경을 담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위해 인류학 연구를 한다고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복 입은 채 일렬 노선 경북 경주의 부인들, 상 두튼 경남 거창의 남성들, 함남 원산에선 윗옷을 모두 벗기고 촬영했습니다. 낯선 카메라 앞에 억지로 섰던 사람들의 표정은 암울했던 시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총독부가 찍은 3만 8천여 점의 유리 건판은 해방 후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다가 이번에 모두 디지털로 인화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가슴 아픈 기록 속엔 100년 전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 공여는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현지 시간 10일 9장 분량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해달라면서 권력을 남용했고 이 때문에 시작된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이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은 겁니다.
A president who declares himself above accountability, above the American people, and above Congress's power of impeachment.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 공여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유들이 모두 약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Even the Democrats, they couldn't find very much because they put up two articles that frankly are very weak.
그래도 하원 법사위는 이르면 내일까지 탄핵안을 최종 정리해 다음 주에는 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다음 달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요즘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34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 정상이 된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입니다. 동성부부 밑에서 자란 마린 총리는 유튜브로 정치 스타가 돼서 총리에 오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핀란드 의회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찬성 99대 반대 70. 34세 산나 마린 의원이 핀란드 총리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신임 마린 총리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 최연소 국가 정상입니다. 마린 총리는 부모가 이혼한 뒤 엄마가 동성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둘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모두 동일하다는 그의 정치적 신념도 이런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건 27살 때 시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방의회였지만 논쟁을 주도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앙 무대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두 살 아이를 둔 엄마인 마린 총리는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스타그램 등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일성도 총리가 됐다고 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포기할 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ut I'm an individual, a person, a real person also, even though I'm a prime minister. So I won't change the way I behave.
마린 총리가 발표한 내각도 눈길을 끕니다. 19명 중 12명이 여성이고 경제부와 교육부 그리고 내무부 같은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30대로 임명했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서울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구간 14곳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춥니다. 해당 구간은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대로 구간과 경인중학교 교차로에서 서울시계 구간 등입니다. 경찰은 이들 구간의 제한속도를 내년 상반기에 낮추고 석 달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속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퇴근한 뒤에도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거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교사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일하는 시간이 아닐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입국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정부는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 보안 인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상호 보안 인정 합의를 맺은 건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의심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팔리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한국인 관리자가 1년 동안 성추행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장소는 이들의 숙소였습니다. 밀착카메라가 당시 영상을 입수해서 논란의 현장과 관련자를 추적해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방 안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습니다.
안녕! 누가 나를 괴롭히나 아빠 엄마라?
괜찮아.
내비 나한테 잘 알아.
서투른 한국어로 안돼를 외치지만 남성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끌어내려 하자 괴롭힘의 강도는 세집니다. 세세 관계는 가족도 연인도 아닙니다. 남성은 두 여성을 고용하는 업체의 관리자입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안 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한국어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나 되세요?
취재진은 동영상 속 공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입니다. 가로등마저도 켜진 게 몇 개 없어서 7시만 됐는데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저쪽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몇 동에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이 이 두 여성이 며칠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공장엔 불이 켜져 있고 사방으론 바구니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컨테이너 숙소가 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졌던 숙소 앞입니다. 각자 다른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른 방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그게 돼 있지만 실제로 잠가놓진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방금까지 식사를 한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 창고로 쓰던 곳을 이렇게 임시로 숙소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가재 도구는 이렇게 이불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 겨울이라서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은박지를 붙여놓긴 했는데 보온이 제대로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명이 쓰는 방인데요. 지금 이렇게 천으로 임시 칸막이를 만들어놨습니다.
도망친 여성들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망쳤다고 들었어요. 다른 여자분들이요.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이들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튿날 작업장을 찾아간 취재진.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에게 성추행에 대해 묻자 장난을 친 거라고 말합니다.
베이비라고 장난들을 많이 하고
영상을 보여주자 말을 바꿉니다.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장난을?
아, 그런 장난은 그게 안 하죠. 안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술나 먹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내 얼굴이니까 내가 생각보다
그러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송충이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찰 조사도 받으시고 하셔야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내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까지 남긴 걸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유린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인권. 과연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의 인권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서유정입니다.